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국방장관들이 남중국해로 항해하는 군함에 승선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내일 말레이시아에서 출항하는 미군 구축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올라 남중국해 항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또 다른 구축함 라세노는 지난주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수비환초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근접 항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늘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참가국들 간 견해차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중국과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 국방부 관리는 공동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제외되는 것보다는 아예 채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회원국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그러나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동남아시아 이외 특정 국가들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타이완 정부 대변인은 마잉주 총통이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두 정상이 어떤 합의도 예정하지 않고 있다며 회담을 통해 타이완과 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양안 관계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기본적인 관심은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패배해 타이완으로 옮겨 망명 정부를 세운 이후 분단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들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그의 권력 유지가 러시아의 핵심 목표는 아니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 유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리아 정부를 보존하는 것이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내전을 끝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현재 서방 국가들이 추진하는 시리아의 정권 교체는 지역에 재앙을 가져오고 내전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시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는지 의심된다며 발언 내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난민 정책에 따라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이 서유럽 국가 룩셈부르크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늘 항공편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 6가족을 룩셈부르크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탈출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는 고난의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58만 명 이상이 그리스로 유입돼 북강한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한 뒤 11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첨단 분야는 생명보건과학, 교통수단, 신소재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한불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미국의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날이 더울 때 임신율이 낮았다는 분석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죠.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은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염려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도 안 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별 신경 쓰지 않는 미국인들의 답변이 참 흥미로운데요. 기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지구촌의 폭력 사태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해안가 지식인들은 걱정이 많겠지만 땅이나 파먹고 사는 서민들은 이 번덕스런 날씨가 대수롭지 않다,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사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끈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이런 반응 자체에 오히려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상을 가리질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내고 자료를 모으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중과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21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5일 북한은 중부지방 구름 많겠는데요.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9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11도에서 13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8도에서 1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BB King이 부릅니다. 3 o'clock blues 들어보시죠.
It's 3 o'clock in the morning. Can't even close my eyes. Oh, 3 o'clock in the morning, baby. Can't even close my eyes. Satisfied.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미국에서 지역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이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이 지지하는 후보가 켄터키 주지사로 당선되는 등 공화당이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논란 많은 키스톤 송유관 허가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소식, 또 미국 내 중년 백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가 미국의 선거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첫째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짝수회에 연방 하원의원 전부하고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고요. 또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올해 같은 홀수회에도 지역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네.
이 주지사나 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주의회 의원들을 뽑고요. 아니면 주민 발의안이나 법령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바로 어제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화당이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고 했었죠.
네, 먼저 켄터키주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가 켄터키 주지사로 뽑힌 건 지난 40년 동안에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네.
매트 베빈 켄터키 주지사 당선자는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여러 여러모로 비교되곤 하는데요. 이 백만장자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처럼 거침없는 언행과 또 선거운동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빈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주에서는 이번에 물러나는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베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조처가 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켄터키 주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운 잭 코네이 켄터키 주 법무장관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공화당의 베빈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예, 또 주지사를 새로 뽑은 주가 또 있습니까?
네, 미시시피 주에서도 올해 주지사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필 브라이언트 현 주지사가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예.
또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주지사를 새로 뽑긴 하는데 어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이달 말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바비 진달 주지사의 그 후임자를 뽑는 건데요. 현재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된다면 미국 내 50개 주, 50개 주 가운데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31명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17명, 무소속이 1명 이렇게 됩니다.
네. 버지니아 주의회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사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는 어제 주의회 상원의원 40명과 하원의원 100명을 모두 새로 뽑았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인 테드 맥컬리프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주의회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버지니아 하원은 공화당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21명이고 민주당 의원이 19명으로 매우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하나만 더 빼서 와도 좀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석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20대 20으로 같을 경우에 민주당 소속인 부지사가 상원의장으로서 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상원은 물론이고 하원에서도 의석수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재선에 도전한 후보들이 모두 다시 당선됐고요. 또 은퇴해서 공석이 된 자리의 경우에 후보에도 이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이 선출됐습니다. 이 맥컬리프 주지사는 상원에서라도 지지를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요. 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랐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리화나라든가요. 동성애자 차별 문제 같은 여러 사회 쟁점도 주민 투표에 붙여졌었는데요. 오하이오주의 마리화나 사용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마리화나라고 하면은 이 대마초를 말하죠. 네. 이 어제 오하이오 주민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그러니까 의학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21살 이상 성인들이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데요. 네. 이 반대가 약 65%에 달한 반면에 찬성은 35%에 그치는 등 거의 2대1의 비율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미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오레곤 주, 알래스카주 이렇게 네 개 주에서 이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 사용이 합법인데요. 오하이오주가 이번에 그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다섯 번째 주가 되는 거고 또 특히 중서부 주들 가운데서는 처음이 되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오하이오주의 경우요. 대마초 합법화 문제 자체보다는요. 10개 농장을 지정해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하게 한다는 이 개정한 내용을 문제 삼은 사람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 규정이 독점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개정안에 이런 규정에 반대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대마초 합법화를 막으려는 헌법 개정안이 같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독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주헌법에 추가해서 대마초 판매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마초가 합법화돼도 주헌법이 독점을 금지하니까 주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대마초 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였죠.
네. 자, 또 텍사스주 휴스턴의 이른바 화장실법도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 화장실법 유지 여부를 묻는 주민 발의안 1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네,
60% 이상이 반대하면서 화장실법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 화장실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네,
지난해 휴스턴시 의회가 이 모든 시 행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또 주거지를 찾을 때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성전환자, 그러니까 자신의 성별을 바꾼 남자들이 남녀 화장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허용한다고 해서 이 화장실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네.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결국 법이 무효가 됐나요?
네, 휴스턴은 텍사스주 최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에게 큰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파커 시장은 물론이고요. 이 미국 내 여러 동성애자 권리 옹호단체하고 민권단체가 이 반대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부지사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딸, 또 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네. 자,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앤비를 규제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도 있었는데요.
네, 에어앤비라고 하면은 머물 곳을 찾는 사람하고 이 방이나 집을 빌려주길 원하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에어앤비를 강하게 규제하는 발의안이 나왔는데요. 어제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키스톤엑스의 송유관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키스톤엑스의 송유관 건설에 대한 승인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퇴임하기 전에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검토 과정을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키스톤엑셀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던 트랜스 캐나다사가 지난 월요일이죠. 미국 정부에 이 사업 검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트랜스 캐나다사의 요청을 거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랜스 캐나다사가 월요일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업 검토를 중단해달라고 했죠.
네.
이 편지에서 현재 국무부가 진행 중인 키스톤 엑셀 사업 평가 작업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송유관이 지나갈 미국 네브라스카주와 현재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평가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트랜스 캐나다는 네브라스카 주와의 협상이 7개월에서 길게는 1년,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트랜스 캐나다사가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로 결정을 미루기 위해서라고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트랜스 캐나다사가 시간을 벌고 또 다음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넘기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썼다는 해석입니다.
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 트랜스 캐나다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업평가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말부터 이 프랑스 파리에서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을 거부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캐나다 앨버타로부터 네브라스카주의 그 스틸시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키스톤 엑셀 송유관의 길이가 건설되면 약 1,900km에 달합니다. 스틸시에서 이 남쪽 텍사스주 해안 지역까지 가는 기존의 송유관에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되면 하루에 원유 약 8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 공화당은 중동 산유국에 의지하지 않고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송유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에 해가 된다면서 송유관 건설을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 디튼 교수와 앤 케이스 교수가 월요일에 한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나온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에서 나이대가 중년에 해당하는 백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또 다른 조직에서 집계한 통계 자료를 썼는데요. 참고로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앵거스 디튼 교수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함께 논문을 쓴 앤 케이스 교수하고는 부부사입니다.
네. 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번 연구 결과가 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식생활 습관이나 주변 여건 그리고 의료 기술 등이 좋아지면서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진국 중에서도 또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그것도 다른 인종보다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여겨지는 중년 백인들의 사망률이 올라간 거죠.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999년부터 이들의 사망률이 매해 평균 0.5%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결과를 접하고 나서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연령대 백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네, 보통 생각하기에 중년 백인들이 심장마비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많이 걸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해보니까 자살률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늘었고요.
네.
또 진통제같이 처방된 약물이나 술 그리고 또 이 마약에 중독돼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백인층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을 좀 덜 받은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술이나 약물 중독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졌고요. 그 결과 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전체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중퇴자를 말합니다.
네. 자, 같은 연령층의 다른 인종의 사망률은 어땠습니까?
네, 흑인과 중남미계 중년층의 사망률은 백인과 달리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도 중년 흑인의 사망률은 중년 백인의 사망률보다 더 높은데요. 하지만 중년 중남미계의 사망률은 중년 백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망률은 지난 1969년과 지난 2013년 사이에 43%가 떨어져서요. 현재 10만 명당 7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GM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협상을 끝내고 이제 포드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GM의 협상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는데요. GM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포드와의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3개사의 사측과 노측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네.
자, 오늘은 빅3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형 자동차 3개 회사, 바로 GM, 포드,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업체죠. GM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GM사의 정식 명칭은 General Motors로 줄여서 GM이라고 부르는데요. 본사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 북서부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 연도가 지난 1908년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윌리엄 듀런트가 자본금 $2,000를 들여 세운 GM은 이 창업 첫 해부터 자동차 회사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GM이 창립 초기부터 포드사하고는 경쟁 관계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GM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윌리엄 듀런트가 1923년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알프레드 슬론이 GM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 경영계의 전설로 남은 이 슬론은 당시 경제사였던 포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차의 브랜드, 그러니까 상표를 차종과 가격별로 차별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네.
알프레드 슬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GM의 세계 시장 석권을 이뤄내면서 1980년대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네. 이 GM이 초기부터 인수합병을 활발히 하면서 현재 이 GM의 소유하는 상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GM은 30개 나라에서 10개가 넘는 상표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뷰익, 캐딜락, GMC, 홀덴 등이 이 GM 소유의 상표입니다. 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인 대우도 지난 2001년에 GM에 매각돼서 GM 대우로 불렸었죠.
네.
이 GM은 지난 1931년부터 2007년 사이 무려 77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 판매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396개에 이르는 GM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의 숫자만 해도 21만 명이 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세계적인 기업이네요.
네.
자, 그리고 GM의 영원한 경쟁자 포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포드는 GM의 5년 앞선 1903년에 세워졌는데요. GM과 함께 디트로이트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신화를 일궈냅니다. 포드사 하면 창업자 헨리 포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네.
10대 나이에 디트로이트로 건너가 발명왕 이 토머스 에디슨 밑에서 일하며 이 자동차 연구를 시작한 포드는 1896년 이 4륜마차에 2기통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이름하여 포드 쿼드리사이클이었지요. 이후 1903년 이 12명의 발명가와 투자자를 확보해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고요. 그해 7월에 첫 모델을 판매하게 됩니다.
네, 포드사라고 하면은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업적을 이뤄냈죠.
예, 1900년대 초 이 자동차는 부자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이 고급스러운 사치품이었는데요.
네.
포드는 값싸고 실용적인 차를 세상에 내 내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908년 혁신적인 자동차인 포드 T형을 내놓게 됩니다. 이 포드 T형은 1927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1500만 대가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가 됐지요. 또 1913년엔 최초의 자동화 설비 장치인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네. 통상 12시간 30분이 걸리던 T형의 제조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면서 자동차의 가격도 낮출 뿐 아니라 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국인에게 있어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 자동차 회사, 3대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빅3 중에 마지막 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이름이 크라이슬러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지분을 100% 매입하면서 피아트 자동차 그룹과 크라이슬러를 통합하는 새로운 모기업으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가 설립된 겁니다.
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피아트 자동차 그룹 산하 5개 상표와 크라이슬러, 지프, 나츠 등 크라이슬러 그룹에 소속된 6개 상표 등 총 11개 상표를 포함하는 세계 7위권의 자동차 업체로 다시 태어났죠.
네. 이 크라이슬러는 포드나 GM보다는 좀 늦게 만들어진 회사죠?
예, 크라이슬러는 GM에서 일하던 월터 크라이슬러가 1925년에 창업했는데요. 크라이슬러 역시 자동차 회사들의 인수에 몸집을 키워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GM과 포드에 이은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요. 80년대에는 파산 위기에 몰려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죠.
네.
하지만 당시 연비가 좋은 미니밴 등이 판매 활기를 띠면서 예상보다 빨리 정부의 구제금융을 상환했었습니다. 또 1998년엔 이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합병을 통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2007년에 이 다임러가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을 거듭했지만은요.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2008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기 불황 때문에 또 세 회사 모두 휘청거렸죠.
네, 맞습니다. 이 GM이 지난 2009년 6월 파산 보호를 신청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경쟁사였던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시 경기 침체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데다 자동차 업계의 부실한 경영과 변화에 대한 이 대응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요.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회사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총 8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 역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에 시달렸었습니다.
네, 당시에는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모두 파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1년 만인 지난 2010년 이 자동차 산업에서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고요. 이 3대 자동차 회사에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큰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놀라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를 방문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자동차 업계들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었죠.
네. 뭐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빅3가 이 금융위기를 잘 이겨낸 거네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 크다는 의미의 빅3를 더 이상 크다고 부르기엔 무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나온 통계를 보면 GM의 경우 여전히 미국 자동차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0년 28.2%에서 작년에는 17.6%로 하락했고요.
네.
같은 기간 포드는 24.1에서 14.7%로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15.7에서 12.7%로 하락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혼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18%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자동차 업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미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업계에서는 이제 실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빅3로 불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리키 헤이븐스가 부릅니다. 더 키 골라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름답게 물든 단풍, 또 높고 푸른 하늘, 풍성한 가을 추수 이런 것들 생각나실 텐데요. 이 미국에서도 가을은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자
또 색색의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가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을이 되면요, 이 펌킨 패치라고 해서 호박밭에 가서 호박 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따온 호박으로 각종 요리도 해먹고 집안 밖을 호박으로 장식하죠. 그런데 올해 가을엔 호박을 찾는 사람이 유난히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워싱턴 DC 교회의 콕스펀즈 농장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너른 풀밭에 각종 채소도 있고 동물들도 돌아다니고 건초더미로 만든 놀이공원도 보이는데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농장에서 특히 눈길이 끄는 건 바로 여기저기 쌓여있는 호박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들도 마음에 드는 호박을 고르느라 신이 나 보이네요.
Every year we come here, bring the family out for the festival, get the pumpkins for Halloween carving.
매년 이 농장을 찾는다는 이 남성은 가을만 되면 온 가족이 농장을 찾아 호박을 산다며 이 호박 따기야말로 집안의 전통이라고 했지요.
These big guys are about 25 pounds.
트레이에 호박이 잔뜩 실은 이 남성은 큰 호박은 이 11kg이 넘는다며 큰 건 집에 장식으로 두고 작은 것들은 요리를 해먹을 거라고 하네요. 콕스 농장에서는 입장료만 내면 자신이 원하는 호박을 고를 수 있는데요. 호박이라고 해서 누런 늙은 호박만 있느냐? 아닙니다. 빨간 호박, 노란 호박, 초록색 호박, 색도 가지가지에 아기 주먹만한 작은 것부터 혼자서 들기 힘들 정도로 큰 호박도 있지요. 또 언뜻 보면 오리같이 생긴 호박에 울퉁불퉁한 공같이 생긴 호박까지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We offer 40 or 50 different varieties of pumpkins and altogether 150,000.
저희 농장의 호박 종류는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되고요. 전체 호박 수는 15만 개에 이릅니다.
루카스 콕스 씨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콕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장의 가을 축제를 시작한 건 지난 1983년으로 루카스 씨 역시 아버지 농장의 이 가을 축제를 즐기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We'll have over 100,000 visitors this season. I think Halloween is the fastest growing holiday in the US.
해마다 가을 축제에 저희 농장을 찾는 방문객이 10만 명쯤 됩니다.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명절이 바로 10월 31일에 있는 할로윈 데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할로윈 데이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호박이죠. 할로윈 데이를 전후해서 호박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큼지막한 호박을 집 앞에 장식물처럼 세워놓기도 하고 길가 곳곳에도 호박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점에도 호박으로 넘쳐나는데요. 호박 자체를 팔기도 하지만 호박을 응용한 다양한 상품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소비자 판매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이 이 호박 응용 상품에 소비한 돈이 3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This is a pumpkin spice latte.
미국의 유명 커피점인 스타벅스 커피 가게에서 한 점원이 펌킨 스파이스 라테, 그러니까 호박 맛이 나는 우유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We're selling pumpkin spice from early September through,
이 점원은 보통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호박 맛 커피를 판매하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된다고 하네요. 커피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도 호박 맛 식품이 넘쳐납니다. 호박 파이, 호박 맛 과자, 호박 맛 빵, 호박 맛 초콜릿과 껌도 있는데요. 어떤 남성은 호박 맛이 나는 맥주를 사가기도 하네요.
Well, it's pumpkin beer. I've never tried it before, but
이 남성은 호박 맛 맥주를 사본 건 처음이라며 이 호박을 즐겨 먹는 계절이 되면서 호박을 이젠 한번 마셔보자 싶어서 이렇게 호박 맥주를 샀다며 웃습니다.
Starting pumpkin or
or drinking pumpkin in this case.
이렇게 좀 더 색다른 호박 맛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체 호박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서부 지역은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호박 농사가 큰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콕스 농장의 루카스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The late summer rains in the Midwest really hurt the pumpkin crop.
올해 중서부 지역에 늦은 여름비가 오면서 호박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호박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차질을 겪으면서 물량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농장은 호박을 충분히 확보해서 올해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콕스 씨는 그러면서 내년엔 호박 농사가 잘 되고 더 많은 호박을 수확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장식용 호박부터 호박 맛 커피에 맥주까지 앞으로 또 어떤 호박 응용식품이 등장할까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가을이 되면 호박의 달콤한 맛과 멋에 푹 빠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동물 사랑 또 참 특별하죠. 집에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도 많고요.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권리 단체들이 최근 한 가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퇴역한 군인들만 돌보지 말고 전장에 참전했던 개들, 그러니까 퇴역 견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동물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요. 지난달 의회에서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이 퇴역견의 공로를 기념하는 영웅견 시상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미 의회 건물의 한 회의실. 평소 정치인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보기에도 늠름한 개들이 보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미국 인도주의협회와 민주당의 헨리 카이아 연방 하원 의원이 이 퇴역견의 공로를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거지요. 헨리 카이아 의원은 군인들과 군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you have the connection between a soldier and one of the dogs that he's been with
전쟁터에서 군인과 군견이 끈끈한 전우애로 묶여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군견이 군인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과 군견의 특별한 관계가 전쟁터에서만 끝나고 마는 거죠. 군인들이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전우였던 군견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리단체인 미국인도주의협회의 로빈 겐저트 씨는 퇴역한 군인과 군견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Many of these dogs are actually retired overseas and overseas bases.
오늘 초대된 대부분의 개는 해외 파병 현장에서 퇴역한 개들입니다. 우리는 이 개들이 군인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복무한 만큼 퇴역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퇴역 군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견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미국 인도주의협회는 매년 군견과 경찰견, 구조견 또는 학대에서 구출된 개들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개를 선정해 Hero Dog, 즉 영웅견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의 군견으로 뽑힌 주인공은 람보병장이란 이름을 가진 독일 셰퍼드로 해병대에서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개인데요. 수색 활동 중 앞다리 한쪽을 잃어 의족을 차고 있죠. 현재 람보 병장은 미국 전투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hy?
No.
올해의 영웅견으로 선정된 할리라는 이름의 치와와는 개농장에서 10년간 학대를 받으며 한쪽 눈을 잃었는데요. 학대에서 구출된 개로서 개의 권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oy. Boy.
그리고 엑셀이란 이름의 개는 공공봉사 영웅견으로 선정됐는데요. 엑셀의 주인인 제이슨 하그 씨는 은퇴한 해병대위로 두 차례 해외 파병을 다녀온 이후 뇌를 다쳤다고 합니다. 제이슨 대위는 하지만 엑셀 덕분에 자신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지요.
These guys right here are life-saving and life-changing. So
여기 있는 이 영웅견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요.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개들입니다. 저도 엑셀이 아니었다면 민간인으로서 다시 적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인도주의협회의 로빈 겐처트 씨는 이날 영웅견으로 선정된 개들은 다들 특별하고 또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These animals make us humans better.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은 우리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영웅견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이 영웅적인 개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호박 따기부터 호박 맥주까지 미국인들의 호박 사랑에 대해 들어봤고요. 은퇴한 군견 등 극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인 영웅견 시상식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easy on the eyes. Easy on the eyes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친구 제이슨에게 최근 Tammy라는 여성과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So how did the date with Tammy go? 그래서 Tammy와의 데이트는 어땠어?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이 It went well. We had a great time. She's really funny. Plus, she's very easy on the eyes. 잘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Tammy는 정말 재미있었고 예뻐서 보기 좋았어. 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That's good. 잘 됐다.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easy on the ey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how did the date with Tammy go?
It went well. We had a great time. She's really funny. Plus, she's very easy on the eyes.
Oh, that's good. Today's expression is easy, E-A-S-Y, easy, on, O-N, on, the, T-H-E, the, eyes, E-Y-E-S, eyes, easy, on, the eyes. The other day, I was passing by an art gallery and saw a beautiful painting of a sunset, which was easy on the eyes. So if something or someone is easy on the eyes, it is pleasant or nice to look at.
얼마 전 미술관에서 석양을 그린 그림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보기 좋을 때, 멋있거나 예쁘고 매력적일 때 easy on the eyes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타미와의 데이트가 어땠냐고 묻자 제이슨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미는 정말 재미있었고 예쁘기까지 했다고 덧붙입니다. It went well. We had a great time. She's really funny. Plus, she's very easy on the eyes.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think that this model is easy on the ey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난 이 모델이 아름다운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want to buy a wallpaper that's easy on the eyes. Nothing too intense. 라는 문장은 난 보기 좋은 벽지를 사고 싶어. 너무 강력한 건 말고 는 뜻이 되겠죠? Easy on the eyes 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did the date with Tammy go?
It went well. We had a great time. She's really funny. Plus, she's very easy on the eyes.
Oh, that's good.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or someone is easy on the eyes, it is pleasant to look at. Easy on the eyes. Easy on the eyes. Easy on the eyes. Now try to see what's around you that's easy on the eyes.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7년 11월 4일 오늘 결혼 행진곡 핑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데스존이 3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데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11살 때부터는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멘데스존은 17살 때 후에 그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멘데스존은 이후 1833년부터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케른라인 음악제의 지휘자로 활약했고 독일의 라이프지히에서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활동에서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라이프지히에서 피아노 3중주곡 시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한 멘데스존은 하지만 1847년 오늘 라이프지히에서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956년 11월 4일 오늘 소련군이 20만 명의 군인과 2,500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침공, 헝가리 시민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Soviet tanks roam the streets amid the ruins they made as communist secret police hunt down heroic freedom.
얼마 전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일 전 헝가리 군중은 헝가리 내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반소 봉기를 일으켰고 이어 개혁주의자 임레나지의 복귀와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다페스트에 세워져 있던 스탈린 동상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련군을 부다페스트에서 철수시켰고 헝가리에는 개혁주의자 임레나지를 중심으로 새 내각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소련은 1956년 오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3천여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임레나지는 이후 총살당하고 헝가리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카다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